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장성한 남녀가 만나서 때가 되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 또 그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것도 더 나아가 바로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래요. 그것도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 나아가서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심이 되십니까? 타당성과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이 일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믿음이 있어도 그냥 덮어놓고 믿을 만한 것이 되기는 아무래도 부담이 됩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쉽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을 믿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이 질문을 하고 설문을 조사했을 때 그 설문조사 결과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 침례교회는 31%, 장로교회는 43%, 그리고 감리교회는 66%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을 때 침례교회 교인들 가운데 31%가 그리고 장로교 교인들 가운데 43%가 그리고 감리교 교인들 가운데 66%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그저 신학적 의미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학적 의미, 신학적인 의미이지 그것이 역사적 사건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수도 없이 성탄절 즈음이 되면 바로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본문으로 말씀을 또 전했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여러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마 우리도 미국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일한 생각으로 오늘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언제 움직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움직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 외에 정말 또 다른 새로운 최고의 가치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끌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기로 향합니다. 그렇죠? 진짜 최고의 가치를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가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경험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값으로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사물이나 경험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값으로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가치라고 하는 거죠. 가치. 그러니까 이 가치가 낮거나 작은 것보다도 높거나 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거기를 향합니다. 진짜 세상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최고의 가치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져다 옮겨다 놓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이십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뭐 이거는 둘째 치고요. 요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의 가치이십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면 생각나면 찾고 생각 안 나면 찾지 않아도 되는 분,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적어도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만큼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전부를 내어 맡겨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막힌 방법으로 탄생한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의 행동의 성격을 결정하고 그의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가치를 두었을까요? 어디에 가치를 두었을까요? 자신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인간의 통념, 수군거림,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것 같은 세상의 가치에 기준을 두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다,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 것입니다. 나의 허접한 몸을 통해서, 나의 죄성이 가득한 이 몸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고백이 결국은 그 사실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받아들이긴 너무도 어려웠던 거죠. 요셉이나 마리아나 둘 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내게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이 내 앞에 지금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350번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450번, 합해서 도합 800여 회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없이 갑자기 이 일이, 이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미 예언되었고, 이미 서로 이야기가 되어졌고, 함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알고 깨달았던 그 일이 오늘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 뒤늦게였지만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는 큰 가치,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부정적 마음보다는 순종적 마음으로 반응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무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경청했을 때에 비로소 성령으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내게 찾아와 있는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입니다. 내가 수용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도무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받을 만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에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열려 그것이 그대로 되어진 줄 믿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만난 상황의 때와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요셉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하자니 두렵고 무서웠고, 선택 안 하자니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너무도 아깝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리아와 같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황당한 상황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부끄러움도 창피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지난날의 내 순결함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누구나 이런저런 일들로 다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을 칠 만큼 걱정스러운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도무지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무지 내 실력으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에 경청함으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치하지 않았고 우물쭈물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메시아 탄생의 도구로 쓰임받는 감격의 가치를 두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쓰임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예언의 일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던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 죄를 대속하는 데에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한 데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다. 아멘입니다. 바라기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내 인생 최고의 가치에 마음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마음에 고정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제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일에도 믿어주는 사랑을 갖게 됩니다. 도저히 믿지 못할 일에도 믿어주는 사랑.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뭔 짓을 해도 다 믿어줍니다. 아무리 별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믿어줘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부모는 자녀를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주는 사랑이요.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도무지 도저히 믿지 못할 일에도 믿어주는 그 사랑. 바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로 고정하게 되면 바로 그 사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나 다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도대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기로 나갈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희망은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다?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다? 여러분, 기가 막히고 황당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어주는 사랑이 내 안에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막 생성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에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역사하는 이가 나와요.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얼마나 잘 믿지 못하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돕게 하십니다. 조력하게 하십니다. 마치 송영준 군이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끝까지 믿어준 선생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력하시는 거죠.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얘기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이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그 잉태한 그 사건은 뭐냐면 동정녀의 그 사건은 뭐냐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불신으로 의심하는 우리에게 믿어주는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을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해요. 사실 이 일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지금 우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니까 아 이렇게 되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뭐 전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직접 겪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요셉은요 19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얘기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란 얘기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취한 반응은 뭐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끊고자 했다. 요셉은요 대단히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혈액형 트러플 A형인 사람이었습니다. A형도 보통 A형이 아니에요. 정말 소심한, 정말 그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약혼한 아내가 배가 불러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격에, 그 기질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성격의 소유자, 본래 대범하고 본래 대충 그냥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들 저런 상황이 벌어진들 뭐가 그렇게 문제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요 보세요 얼마나 소심했냐면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생각했다. 여러분 소심한 사람은요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했나 그렇게 했나 왜 그렇게 반응했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 여러분 소심한 사람은 그래요. 대범한 사람은 다 지나치는 일들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못 넘어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마리아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요. 마리아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요. 배신감으로 인해서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요. 막 몸이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곤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 대한 어떤 의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다 나가서 딴 남자하고 혹시 뭐 이런 생각. 별별 어떤 의심, 배신감, 미움, 뭐 온갖 것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를 더 심하게 압박해 오는 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이 압박해 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 배가 불러온다 이상하다 여러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일들이 가득하겠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마리아는 당사자잖아요. 자신의 몸이 불러온단 말이에요. 신체적 변화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여성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요셉 보기에도 왠지 잘못한 건 없는데 왠지 요셉 보기도 이상한 거예요. 괜히 관계도 서먹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는 오랫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을 것, 이거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비도 나 믿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지. 믿어야 돼.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신뢰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신은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지. 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여러분 계속 뜸을 들이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요. 계속 뜸을 들여요. 왜 뜸을 들입니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뜸을 들여요. 나 믿지?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 나를 믿을 수 있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나를 신뢰하지? 계속 묻는 거예요. 속이 터진 요셉이 아 얘기해. 다 믿을 테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믿을 테니까 말해. 마리아가 용기를 내서 나 임신했어.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 임신했어라는 말이 떨어질 때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고요해집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고요해집니다.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완전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렵게 정신이 들었는데 이젠 걱정이 더 큰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지?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지? 주변에 묻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지? 아니 당사자들끼리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를 압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마음을 고정하니까 그런 거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아랑곳하지 않게 됩니다. 수치의 문제도 소극적인 기질의 문제도 미움과 수군거림도 다 극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이 영광이며 축복임을 알고 오히려 담대함과 용기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기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기에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어떤 말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의 그 상황을 돌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사명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게 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게 하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얘기합니다. 요셉은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마리아 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며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힘들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나에게 아직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으로 아는 자는 결코 이 일을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으로 아는 자는 이 일을 생각할 때 감동과 은혜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내년을 결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혹 사명을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사명을 놓고자 마음을 먹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생애를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느 정도로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냥 황당한 일로 취급하며 단순히 신학적 의미로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생각할 때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자신들의 몸을 통해 오신다는 그 감격으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 앞에서도 순종하였듯이 이번 대림절 기간 내내 그 감동의 마음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그 비천한 말구유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지만 주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 바로 실행에 옮겨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바로 실행에 옮겨 속히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생각할 때 갖는 마음을 점검함으로 그 일이 실제적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